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면담에서 북한이 현재의 위험한 진로를 바꾸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이 북한, 중국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한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어제부터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 섬 전체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50cm에 달했고 강한 바람에 전신주와 휴대전화 기지국이 넘어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산후안의 국립기상센터는 오늘도 재앙적 수준의 홍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90년 만에 미 영토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현재 최대 풍속이 185km에 달하며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있는 수백 개의 대피시설에는 1만 천여 명이 피신해 있습니다. 마리아의 중심부는 오늘 도미니카 공화국 북쪽 해안을 지나 내일 오전에는 영국령 터크스앤 가이코스 바하마 남동부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는 어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2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한 학교에서는 어제 잔해에 깔린 여자 어린이가 발견돼 오늘 새벽까지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파괴된 학교만도 5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시티의 무너진 건물들 잔해 밑에서 적어도 50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한 새로운 국제조약에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인도네시아와 아일랜드, 가이아나, 태국 등이 서명했으며 50개 나라가 비준을 완료한 시점에 발효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개의 공식 핵 보유국과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과 시험, 생산, 확보, 보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존의 핵확산 금지 조약을 대체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민중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45주년이 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폭력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시위는 지난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참가자들은 필리핀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에 독재체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경고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군부만 동의하면 언제라도 의회의 사임 의사를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전자공시등록 시스템 에드가가 지난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에드가가 지난해 해킹을 당했으며 이를 통해 해커가 주식 거래에서 불법 이득을 취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해커가 에드가의 취약점을 악용해 비공개 정보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활동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depraved regime in North Korea is relentlessly pursuing nuclear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미국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 총회 둘째 날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평안북도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타락한 정권이 집요하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유엔 총회 연설을 상기했습니다. A depraved regime in North Korea is relentlessly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이런 북한 정권을 겨냥해 최근 새로운 제재 결의안 두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계속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힘을 동원해 평양의 정권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to be clea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bring the full range of American power to bear on the regime in Pyongyang. We will continue.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했듯이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우리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And if we are forced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we will do so with military power that is effective and overwhelming.
펜스 부통령은 이날 유엔과 안보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군사 대응 방안 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still a diplomatically led effort. It is one that is fully support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매티스 장관은 20일 미 공군협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 방안이 계속 테이블 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But at this time, we must also recognize the somber reality that military options must be available.
현 시점에서 미 동맹국들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만 하는 엄중한 현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국제적 절차를 통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나왔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외교와 군사적 대응 방안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우리 자신과 이익,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매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앞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미국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공화당 의원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크게 높인 데 대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른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표현을 피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e leader of North Korea is erratic, to put it kindly. That kind of language, I think, is risky. Okay.
슈머 대표는 북한 지도자는 좋게 표현해도 변덕스럽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동맹을 결집하며 국제적 지도력을 구성하는데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위협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침착하고 종합적인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전략적인 외교를 강조할 기회를 낭비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전쟁을 위협하는 무대로 사용했다며 북한을 파괴하겠다는 과장된 위협에 심각하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류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다른 나라를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했다며 미국이 북한을 파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심지어 괌까지 파괴되며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쪽에 있는 꼬마 녀석에게 누군가 적나라하게 말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퍼듀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위협에 대응해 모든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의 억압적인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완성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유엔 연설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최고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고 직설적이었으며 특히 연설의 백미는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비판한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 총회 둘째 날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아닌 더욱 강력한 압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비난은 유엔 총회 둘째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이딴 도발을 비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이미 수소폭탄을 개발했거나 아니면 완성 단계에 도달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곧 완성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대화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애초 핵 야망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것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1, 2차 핵위기 시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에 있어서 대화는 우리를 속이고 시간을 버는 최상의 수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성공의 희망을 품고 똑같은 실패를 세 번째 하려고 하느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일반 토의 둘째 날인 이날 핀란드와 포르투갈, 일본 등 모두 37개 나라 대통령 등 정상이 직접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핀란드와 불가리아, 유럽연합, 일본, 이탈리아 등 나라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도 북한의 도발이 세계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me strumento di pressione nei confronti del dittatore nordcoreano sono un risultato.
북한의 도발이 전 세계 핵무기 비확산 체제와 유엔 체제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젠틸로니 총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 정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테 대통령도 이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rave situation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of urgent concern.
니니스테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핀란드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요직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와 국방정책을 조율할 중요한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핵심 당국자들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5일 백악관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감안할 때 이들 자리가 아직도 공석이라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신속히 상원의 지명자를 보내 조언과 동의를 구하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 미국 대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명하라는 요구로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당국자들이 북한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와 국방 정책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아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지명자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90개 나라 중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나라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미국과 동맹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채택된 미 의회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의 이행 문제를 동맹과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행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명자들이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전략과 위한 동맹 강화 방안을 설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한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 딕 더빈 의원, 하이디 하이트캠프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에드 마키 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 마크 워너 의원, 테미 더커스 의원, 밥 케이시 의원,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뜻을 밝힌 한국 정부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 지원은 전달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지원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 don't know the manner in which that humanitarian aid is delivered if it can be delivered directly to the people. It doesn't go through.
카딘 의원은 19일 의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대북 지원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지 혹은 정부를 통함으로써 목적이 변질되거나 정권을 지원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을 국가에 의해 희생된 이들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목적은 북한 주민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VOA에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에 늘 열려 있다면서 하지만 김정은이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부어 자국민을 굶주리게 만들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e people of North Korea will realize the reason they need humanitarian aid is because they have a dictator leader who is willing to fund.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선의를 보이려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움직임이 이뤄지기 전에는 동맹국들과 조율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question a decision by South Korea that is designed to show.
톰 카퍼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과 관련해선 단지 수사를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로 다른 역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기를 휘두르면 이후 한국이 다른 조치를 취해 북한 관련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읽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카퍼 의원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지도자를 오래 참고 견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군 전직 관리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 내 사드 찬성 여론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작전본부장을 지낸 마크 몽고메리 예비역 소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Kim Jong-un's testing programs. Probably the number one thing that will drive the population into the right place over.
몽고메리 소장은 20일 미사일 방어 지지 연맹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사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될수록 한국 내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드에 대한 인식도 바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크게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몽고메리 소장은 이날 BOA 기자와 만나 중국도 사드가 방어체계라는 걸 알고 있다며 미국은 사드가 아니어도 공중에서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소장은 한국과 일본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현대화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Over the past 10 years, PACOM enabl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specifically Missile Defense Agency.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태평양 사령부는 미 국방부와 미사일 방어청 그리고 의회의 예산 등으로 방어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을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고메리 소장은 또 한국과 일본 역시 지상이나 해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했습니다. 미 미사일 방어청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 조니 울프 소장은 미국이 갖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높은 성공률을 강조했습니다.
In July, we had what we called FTT-18, which was a THAAD test. That was the first intercept with the THAAD of an IRBM.
울프 소장은 지난 7월 미군이 FTT-18이라고 불리는 사드 시험을 진행했으며 처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격추에 성공함으로써 능력을 입증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달 실시한 또 다른 사드 시험인 FET-01에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이로 인해 사드의 더 나은 운영 방향 등을 연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프 소장은 미사일 방어청이 사드와 SM-6 등 지난해 12월부터 총 7차례의 시험을 진행해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으로 비유되는 어려운 시험을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공을 통해 미국과 동맹은 물론 상대군에게도 방어 능력을 입증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주한미군 제35 방공 포병 여단장을 역임했던 마크 홀로 대령은 최근 한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약 8개월에 걸친 현대화 작업을 통해 한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특히 레이더와 통제 시스템, 발사대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패트리어트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방어 범위 또한 더 넓어졌다고 홀러 대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개선 작업이 1990년대 이래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이로써 전 세계 가장 현대화된 패트리어트 무기체계가 한국에 갖춰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사드에 대해선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홀러 대령은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은 다른 군사적 옵션과 함께 작동해야 성공적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와 감시, 정찰 역시 미사일 방어 임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통해 외화벌이 수단을 늘리고 있다고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강화된 국제사회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 확충과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컴퓨터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얻을 수 있고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미국 정보 분석업체 리코디드 퓨처에서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리우치 전 담당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에서 비트코인 채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움직임입니까?
The data we have is from April through July of this year. And I kind of get the data on a weekly basis.
우리가 분석한 북한의 인터넷 자료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북한에서 어떤 인터넷 활동이 있었는지 분석하던 중 5월 17일 한 데이터를 우연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날이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전에는 북한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5월 17일 시작된 채굴 작업은 우리가 분석한 마지막 날인 7월 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Bitcoin mining is very computationally intensive. It requires a lot of energy and a high-capacity computer.
비트코인 채굴 작업은 다른 인터넷 작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채굴한 비트코인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가상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력하려면 고도의 컴퓨터 계산과 많은 양의 전기, 높은 사양의 컴퓨터, 또 넓은 인터넷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이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한 거죠. 또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인터넷 정보의 특징 역시 구분됩니다. 이런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고 발견하기 쉬운 편입니다.
북한에서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First one was that it was activity being conducted by the state.
우선 누가 이런 작업을 하는지 두 가지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군부나 정보 당국 등이 정권의 자금 확충을 위해서 시도할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사용한다는 건데 채굴에 필요한 대역폭이나 전기 사용량으로 봤을 때 북한 정부가 이를 알고 있거나 허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Recently, well, I guess I would say the past few years, we've seen increasingly tough
미국, 유럽, 유엔 등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외화벌이 능력이 차단된 거죠. 따라서 북한은 제재를 피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등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마약 밀수나 위조 지폐와 비교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It's not illegal. Right?
우선 비트코인 채굴은 불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고 해서 제재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죠. 또 가상화폐를 통해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지만 실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북한이 최근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킹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런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Yes, yeah, definitely. I think North Korean and specifically their hacking activity is kind of broadly.
물론입니다. 북한의 능력이 대체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고립돼 있고 또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데 어떻게 그런 기술자가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북한의 해커들이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 등의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과거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도 북한이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Yeah. So for the Sony attack, both the federal government, the FBI, U.S. federal government, anyway, and NSA have both.
네, 소니 사례와 관련해선 미국 연방 수사국과 NSA 모두 북한의 공격이 배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경우도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 발표를 믿을 겁니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이유는 서로 달라 보이는데요.
North Korean cyber activity really started in about 2008, 2009, and were geared mainly toward South Korean.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8년 즈음인데, 당시엔 한국 정부나 민간 기업,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해킹의 목적은 혼란을 일으키는 데 집중됐었죠. 하지만 2014년과 2015년 소니 영화사 해킹 이후에 크게 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권에 집중이 됐고 자금 확충에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새로운 시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혼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돈을 버는 데 무게를 더 두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트코인으로 얻은 이익은 아직 적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죠?
The current rate you earn about $100,000. You have that. So in terms of the amount of money that North Korea may need for their
우리가 분석한 기간 비트코인을 얼마나 채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10만 달러 상당을 벌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에 비하면 10만 달러는 매우 적은 돈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조 지폐와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으로 약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이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제재를 피하고자 비트코인에 집중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분석입니까?
Clear interest by North Koreans in using the internet and hacking to create some funds right for the regime.
지난 사례를 보면 북한이 인터넷과 해킹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정권 자금 마련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로 경제 제재를 피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통해 외화벌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이를 추적하고 제한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추적이 어렵습니까?
Bitcoin was designed to be anonymous.
처음부터 익명으로 사용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에 사용된 3개의 비트코인 관련 계좌가 있었습니다. 8월에 이 계좌가 3번의 세탁 절차를 거쳐서 아마 북한에 의해 다른 가상화폐로 바꿔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 방해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re's two internets we're talking about. One, the global internet, which is the activity we profiled in the report that we wrote. And then the domestic intranet.
북한에는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 또 군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터넷과 북한 내부에 있는 인터넷을 잇는 연결망은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어떤 국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 인터넷 활동을 분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We had this really unique set of data and we had them questions that we wanted to ask it and we felt like we could add them.
우선 아주 특별한 북한 관련 자료를 구하게 됐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아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지도층은 국제사회와 각종 뉴스, 유행하는 문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도층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았으며 페이스북과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약 0.1%의 인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리슬라 모리우치 전 미국 국가안보국 사이버 안보 담당관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시기와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뜻을 밝힌 한국 정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대변인실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과 다른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자금 부족으로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 대한 식량 지원을 표준 배급량의 66% 수준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5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19일 VOA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고한 어린이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설사 등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UN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ly
유니세프는 그러나 지원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고통받거나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이번 지원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2일 만에 유엔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 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도 1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에 북한이 처벌받아야 할 시기에 동맹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지원계획을 발표한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선임 아시아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번 결정은 진정한 지원이기보다 북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터프체 대학의 이성윤 교수 역시 원론적으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의하지만 발표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연속되는 도발 직후에 그런 대북 지원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그런 반응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이라는 지원 창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 정권과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인 유엔을 통한 지원은 김 씨 일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id is not a good idea when it is distributed through the regime because that only tends to bolster the Kim family.
외부인이 현지에서 식량 분배와 섭취 과정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닉 씨 연구원은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가운데 적어도 30%는 군대나 엘리트 계층에 전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현지 취재원을 통해 북한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지로 북한 취재팀장은 19일 VOA에 실제로 유엔이 지원하는 의약품이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품은 많이 시장에 나가요. 약품들이.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자라며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 사안과 분리한 것은 오래 지속되어 온 원칙이라며 유엔기구들은 북한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경제 제재는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인도주의와 전략적 사안을 연계해선 안 된다며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WFP와 유엔기구들은 명확한 인도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적절한 감시 아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지원 계획 금액이 많진 않지만 선의의 표시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폭넓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의 앤드류 여 교수도 한국 정부가 800만 달러라는 적은 금액의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대북 관여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timing looks bad because of the nuclear test, the missile test, but honestly, $8 million is it's really a token amount and if for me, I always thought that South Korea, we already know that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추가 안보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류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유화책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미국 정부와 긴밀한 조정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뉴욕과 서울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이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본토에 주둔한 포병부대가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남북한 여자 배구 대결에서 한국이 어렵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김영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군요.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오늘 개최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두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원이 조만간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조 대변인은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지원 방침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 이러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었습니다. 대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일본 정부 역시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재고를 당부했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견해를 보였습니까?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조 장관은 국제기구가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지원이 북한의 어려운 계층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도 지원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800만 달러가 어떤 정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영양식품과 의료 지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니세프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하는 백신, 또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에 나머지 3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들 해당 국제기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이제 두 기구가 환영을 표시했고요. 이어서 유니세프 서울사무소가 또 별도로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린 홀쇼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장은 성명에서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5살 이하 아동들이 만성영양결핍, 또 물과 적합한 위생시설의 부족,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건강과 복지에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만 명의 아동이 사망과 발육지체의 위험, 또 35만 명의 5살 미만 아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응한 백신 투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의 상황이 계속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시급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유니세프의 성명은 대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또 누그러뜨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는 정부, 즉 북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이런 열악한 복지, 의료, 민생 개선을 위해 써야 할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대북 지원보다 북한 정권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최대의 압박 기조 역시 이런 맥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과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구금, 고문, 살해, 압제를 당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핵미사일 위협 대응도 중요하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고 참 어려운 상황과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평창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욕의 명소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었는데요. 세계 각국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과 또 과거 성공적으로 치러낸 여러 국제 행사들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테러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국제적인 테러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치러진 88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완벽한 안전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평창올림픽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어렵더라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끝까지 IOC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평창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이 함께 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이제 올림픽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이니까 북한이 참가한 그런 올림픽이 열린다면 이제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북한의 운동, 모든 세계 운동선수들의 꿈이 바로 올림픽 참가인데 북한의 동계올림픽 선수들도 이 올림픽에 얼마나 참가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북한 정부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 평창올림픽 메달도 처음으로 공개됐다고요?
네. 서울과 뉴욕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이 메달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Ready? Passion! Connected! And the flag on the front side. On the back side.
총 259개 세트가 제작이 됐는데 한국의 정신을 강조한 한글이 메달과 리본에 녹아 있다고 조직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 측면, 그러니까 메달의 그 양 측면에 한글 자음들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열해서 입체감을 이제 더했는데요. 금메달은 무게가 586g입니다. 아, 금메달과 은메달은 특히 순도가 99.9%인 순은으로 제작이 됐고 금메달은 순금 6g 이상을 도금하도록 한 IOC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조직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 기념 2,000원권 지폐가 한국에서 모두 매진이 됐고요. 기념주화도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죠.
예,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 화두인 만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평화적인 해법을 또한 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또 미, 한, 일, 3국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내 유력 민간단체들을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어제 22일인데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죠?
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중 간의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중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또 결의의 투명한 이행에 중국이 앞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더욱 당부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사드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이 갈렸습니다. 강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 또 국민 감정의 악화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고요. 그런데 왕 부장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훼손한다며 철회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서울은 오늘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미국 본토에 주둔한 포병부대가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주한미 8군 사령부는 오늘 미 8군과 미 본토에 주둔한 포토 브레그 기지에 있는 18 야전 포병 여단이 충청남도 대천에서 비상전개 준비태세 연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트 브레그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이 집중된 육군기지입니다. 미군에 따르면 이 기지의 현역 병력만 5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본토 병력이 한국으로 이동해서 합동훈련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서해상에서 장거리 정밀탄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부대원들에게 예고 없이 훈련을 시작해 군의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8군은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 강화 목적으로 풀이되는데요. 토머스 벤달 8군 사령관은 이번 연습이 한반도 어디서든 미 본토 부대와 통합해서 동맹 보호를 위한 합동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을 미군이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여자 배구 남북한 경기 결과 알아볼까요?
네, 태국에서 열린 2018 국제배구연맹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B조 예선에 이제 남북한이 함께 속해 있는데요.
네.
남북한이 이제 배구 대결을 했는데 한국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이 세계 랭킹 10위고 북한은 115위이기 때문에 경기가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2, 3세트에 25대 23, 25대 19로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돼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북한의 정진심 선수가 한국의 세계 정상급 선수인 김연경 선수의 버금가는 실력을 발휘해서 국제 배구인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6일 동안 태국 방콕에서 청년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해외개발처와 국무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아세안인권위원회는 미국과 아세안협력 40주년을 기념해 이번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토론대회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에서 모두 40명의 학생이 출전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인권과 경제성장, 아세안 시민들의 권리, 환경보호와 아세안인권재판소 설립 등 아세안 지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 수상자 5명 중에 한 명인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캐서리는 인권 문제는 특히 청년들이 더 자주 토론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이 지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토론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인권위원회 태국 대표인 세리 논따순 박사는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년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며 특히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기해 열린 만큼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세안의 경제 통합과 해양 협력 확대, 차세대 지도자 양성, 여성의 기회 확대, 역내 과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아세안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세안은 이 위원회를 통해 사회 발전과 정의, 인간의 존엄성 실현, 아세안 지역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쉴드 아세안 주재 미국 부대사는 토론대회 시상식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차세대 리더로서 아세안 지역 시민들이 역내 인권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런 뜻깊은 행사를 후원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이런 활동은 더욱 강력한 아세안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